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며 남은 생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케 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에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더욱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주간에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이완 목사님 일행과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중계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에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의 권능의 손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십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수양관이 건축이 돼서 입당식 겸 학예 수양회차 출국하셔서 지금 수양회가 오늘 마지막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오셨던 하늘로 다시 승천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성경에 탄생한 날짜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나온 그 달을 해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월 14일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정월 15일 안식일을 거쳐서 정월 16일에 예수님은 부활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달력으로 정월 16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셋째 주 오늘이 바로 그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킨다고 부활절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자세히 알고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부활절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자기 죄를 해결한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받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합당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에 적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약 104회 정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세어봤습니다. 누가 써놓은 걸 인용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 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중요하죠.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음, 또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바로 그 다음 날 첫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 좀 다르죠. 굴로 생겨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앞에 큰 돌로 막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 하루를 그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지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요일을 가르쳐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자꾸 쓰는데 일요일이라고 쓰지 말고 주일이라고 쓰는 것이 아마 현명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언제 봤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이라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계속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에 무려 5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기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뿐 아니라 1년 52주 주일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일깨우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곱째 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여덟째 날 부활하셨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끝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일곱째 날이 지난 여덟째 날,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8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 생명,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살아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하필 8명일까요? 8은 새 생명,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 다 심판이 된 이후에 그 방주에 있던 8명이 나와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도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도 여덟째 날, 즉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한 그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그 복음이 한 사람 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 의미도 새 생명 새 출발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7일간 지키고 제 8일째도 성회로 모이고 그 거룩한 대회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그림자고 그리고 8일째 성회로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거기도 8일째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8일째 행했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사내아이의 고추에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 성경 용어로는 할례, 양피를 베는 우리 용어로는 포경수술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자기 몸에다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는 신약성경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할례도 성경에 보면 8일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새 생명,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4월달, 봄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이제 대지에 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이제 새싹이 나고 만물이 어떤 생동하는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 영혼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고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그리고 이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 그러죠. 용수절이 아주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활력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고 되어지니까 특별히 이제 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주 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에 시편 22장에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또 여러 곳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구약 어디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바로 레위기 23장의 일곱 절기 중에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 레위기 23장에는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이제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룩은 죄를 가리키죠. 누룩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7이 반복되는 게 평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안식일 다음 날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드리는, 흔들어드린다는 것은 제사드리는 방법인데 흔들어드린다는 건 요제죠.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초곡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초곡절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 7이 7안식일이 지난, 그래서 7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번, 7, 7이 40,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누룩을 넣은 떡 두 덩이를 드리는,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셔가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칠칠절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고 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소집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가 소집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7월 10일 그것은 이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8일째도 모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부터 해서 시대적으로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곡절에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날짜가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드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 하나가 아니고 한 단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의 일부의 몸이 같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 일부가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삭 한 단이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이 자신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부활의 그림자라고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구약에 약속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주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아예 초보적인 거 그러는데,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핵심적인 진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3절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아주 절대 진리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이 있죠. 위인들이 많은데 그 위인들은 몇몇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고 그리고 그 생애를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자신의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실은 비로소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21세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주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사도들의 아주 핵심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열두 사도 외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사람은 사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2절. 22절.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열두 사도로 가룟유다를 넣었는데 가룟유다가 실격자가 됐죠. 그래서 가룟유다의 골석을 채우기 위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울 가신 날까지 항상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을 세워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되게 하리라.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중에 마띠아가 그 열두 사도 중에 들어왔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들이 증거한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주 증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2장 32절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2장 32절 사도들의 설교 속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4장 10절입니다. 또 보시죠.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쳐주셨잖아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자, 5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살리사 임금과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전도의 능력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죽으심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음의 핵심 내용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들어가죠, 확실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나의 복음과 같이 바울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확실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정말 전하는 복음 바울의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것을 기억하라. 복음 안에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틀림없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걸 받아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증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걸 받아주신 하나님 편에서의 보증이고 입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결국은 다 다시 부활하지 못하니까 다 망하였을 거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말 맞죠? 지금 이제 봄입니다. 아, 꽃이 많이 피었어요. 보니까 벚꽃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류의 꽃이 피었잖아요. 지금 많이 놀러 가죠. 그래서 여기 주일날 여기 와 계시잖아요. 왜 와 계셔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죠?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일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죽으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가진 죽은 왕보다 빈 무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 죽음과 부활 얘기하면 아니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쭉 얘기하면 왜 같은 얘기를 반복, 초보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 아주 초보적인 걸로 돌려버리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엉뚱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 진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과 확실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이미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모든 증거를 요구를 하면서 이미 주신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그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그 증거는 무시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미 주어진 기적은 믿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유태인들은 요구합니다. 그것이 합당치 않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미 주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죠. 마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게 구세주라는 증거인데 그걸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 중에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기적이잖아요. 자, 포도주는 기쁨을 위한 거죠, 잔치집에.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어서 우리 영혼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꺼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는 걸 그 첫 번째 기적 속에 담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거두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의 감겨있는 영혼의 눈을 떠주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의 그 표적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미 주어진 표적은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적에 여기 요나의 표적밖에는 교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될 거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표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위인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우리 죄가 처리됐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즉시 하늘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몸을 실제 보이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해 받으신 후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또 신약성경에 쭉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경우가 많았죠.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그 20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일까? 생각 안 하셨겠어요? 아마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같으면 이제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쫓겨나간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누가복음 8장에 뭐 숨겼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갔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할 때 그 무덤까지 쫓아갔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첫 번째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무덤에 갔다가 돌아오는 여러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따로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셨, 베드로에게 따로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천국 가면 도마 만났을 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디가 있었냐고.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도마는 없잖아요. 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 보여서,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도마하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또 따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또 따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명에게 또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따로 보이시고,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친히 봤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보이신 겁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 개바가 베드로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죠. 여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에게 동시에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요, 한두 명이 뭐 환상을 볼 수 있다 그러지만 500명이 동시에 잘못된 걸 볼 수는 없잖아요. 500명이 동시에 보인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까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다는 건, 일부는 먼저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 있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경우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하시면서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에 가신 이후에 또 특별한 사람에게 몇 번 보이셨죠? 여기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보이신 것은 사도행전 9장인데,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유대인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청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을 믿는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고 붙잡아서 끌고 오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내려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사도에게 직접 자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것은 승천하신 이후에 특별히 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바울사도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에게 또 보이셨죠? 그것도 부활하신 후입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쭉 증거하고 그럴 적에 유태인들은 그 앞에서 듣는 유태인들은 이를 가면서 분노했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외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봤어요,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판모섬에 기향을 가 있는 전도하다가 도메시안 항제 때 이 판모섬에 기향을 갔다 그러죠. 그런데 그 판모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또 보이셨고 실제로 승천하신 이후에 몇몇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미 주어진 그 증거를 무시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복음서의 증언, 신약성경의 증언은요 진실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확신했던 사람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증언은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빈 무덤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간 무덤은 그 속에 시체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아침 이후에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매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두루 퍼졌고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제 시체가 굴에 들어가고 그 앞에 놓은 돌이요 큰 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면서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 향유를 준비해 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문을 굴려놓을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큰 돌이기 때문에 그걸 굴리기가 어려워요. 누가 돌문을 굴릴까.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봉인이 딱 찍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 이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 로마 총독에게 부탁해서요, 로마 총독의 인을 거기다가 찍어달라고, 그리고 군사들이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훔쳐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로마 총독의 인이 지켜있고 군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군사들도 모르게 큰 돌을 굴리고요, 그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갔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비겁쟁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대요. 그 요세푸스는 그 당시 사람이잖아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요세푸스가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증언은 믿지 말라. 과거의 행실을 볼 때 충분히 믿을 만한 증인이 세 사람 또는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한다. 또 여자는 경망스럽고 뻔뻔하기 때문에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렇게 무시를 받았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속이려면요, 이걸 위조하려면 여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라고 증언하잖아요. 빈무덤을 처음 목격한 자도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법적 효력이 없는 여자들이 빈무덤을 처음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조하려면요,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이 지난 이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소리쳐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짧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 관념으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구원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사실이 아닌데도요, 사실이라고 신념을 가지면 그걸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요한만 마지막 밧모섬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주고 다시 그 에베소에 와서 자연사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웠던 7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교도가요, 알라신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알라신이 없지만 알라신이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그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의 삶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와 박해자와 포행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유대교 안에 있으면요, 자기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믿던 유대교를 뒤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요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듣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고 로마식 태장을 세 번 맞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산돼서 하루 밤낮으로 기품에서 지내고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 위험을 다 극복하고 죽고 헐벗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당하고 그 바울사도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예요. 이미 주신 분명한 증거를 빼놓고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기 여기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확실히 처리하셨다는 하나님 편에서 보증이고 입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할 적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확실히 해결하셨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24절. 자,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보시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능동태가 아니라 항상 수동태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살리셨다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살리셨으니. 자, 근데 앞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또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셨죠? 3장 15절. 또 같이 읽어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4장 10절입니다. 아까 찾았던 구절들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결같이 동일하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입증입니다. 선언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리고 완성된 속죄를 하셨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처리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그걸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는 하나님 편에서 입증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았으니까 55절입니다. 55절. 물론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의 승리도 담겨 있고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보증도 됩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게 됐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과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었음에 대한 승리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선언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7절에 자 55절에 예수님의 승리는 57절에 우리의 승리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니까 보게 될 거다.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기에는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하나님 편에서 입증입니다. 우리가 무죄한 동시에 하나님 모실 때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죠. 예레미야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부지런히 찾는 게 좋습니다. 예. 말만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씨로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아니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무죄자로 만들어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어떤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못 받아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무죄자로 만들어주신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며 입증이다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을까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로운 생애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걸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봐주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렇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죄를 용서받아 들어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일을 다 행하신 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보장된 것하고 연결이 되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보장됐다는 걸 말합니다.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그렇게 보장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리고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이죠. 성도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첫 열매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은 우리의 부활이 보증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이 보증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근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근거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게 그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가시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가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승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게 유익이 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은 다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다른 겁니다.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이 오시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는 죄사함과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생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만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속죄받은 그것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속죄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씻음은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도무지 생애가 변하지 않으면, 생애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사역, 중보사역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혹 실수하고 우리가 혹 잘못하고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 죄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죄를 범치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혹 죄를 범할 수 있죠. 큰 시험에 빠지면 또 큰 죄를 혹시 저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 옆에 삼자가 있는데 밑에 보혜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변호사죠. 변호사 있으면 좋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새로운 중보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들하고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생생하게 자기들하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전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 될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몸은 성도 부활의 몸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안 받으셨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담가 놨잖아요. 예수님은 딱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 문을 꽁꽁 걸어 담가는데 주님이 가운데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물체와 물체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 그리고 나타나셨다가 금방 또 사라져버렸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하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쳐주신 후에 눈앞에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실 수 있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다시 죽을 몸이 아니잖아요. 썩지 않을 몸이잖아요. 완전한 부활체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면 재미있겠죠? 그때 시컷 여행 가세요. 지금은 자동차 끌고 여행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때 가면 뿅 가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도 그때가 되면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쭉 대화를 주고받으셨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봤잖아요.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왜 못 알아볼까?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부활의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인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변화된 그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예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하기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이후에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정말 실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내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찔러 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 소망이 꺼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인데도 보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실망과 좌절에 내리막길이었는데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용기와 생명을 얻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게 부활에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봐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런데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할 것의 하나의 모형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녔던 바울사도는 또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부활이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이 루터는요, 답답하고 암담해질 때마다, 루터 종교개혁 하신 분 아시죠? 그 거대한 가톨릭을 향해서 대항했던,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르셨던 그 루터, 답답하고 암담할 때마다요,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자꾸 외쳤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살아계시다.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도 그것을 자주 일깨우고 자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자, 첫 번째,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일깨우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어요. 첫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내 첫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죄를 이기게 하잖아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랬어요.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이 성령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으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시킬 거다. 그러면 앞으로만 부활시킬까요? 지금 현재도 바로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죽은 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우리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부활이 참으로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손으로 움켜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봉사에 대한 모든 힘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아무 대가도 없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하는데도 주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주님이 상을 들고 기다리실 겁니다.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대가 없는 봉사, 어떤 현재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 일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쳤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바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주님 앞에 가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 11장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쨌든 주님 앞에 가면 도로 찾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고난과 죽음 후에 영광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밑에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시대 여인들은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그건 부활의 모형이죠. 그런 부활 맞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 그 진정한 부활이잖아요. 그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이 세상에 다시 자라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더 좋은 부활을 정말 얻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피하지 않고 비겁하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인이며 지속하는 힘의 근원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의문에 대한 답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갑니까? 답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왜 대가 없는 것에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대답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기꺼이 죽을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 자체를 생각하면 좀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죽음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일 거예요. 부활은 죄를 이기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고난도 담대히 받게 하고 이뤄진 영혼을 정말 전도하게 하고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해줍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더욱 충성해야 될 합당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 부활주의뿐 아니라 1년 52주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끊임없이 기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이 될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우리에게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더욱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충성하며 이뤄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도울지를 더욱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계 수양에도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북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